이제 호세아라는 책의 서론 시간입니다. 우선 이 호세아서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수아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은 신약 표현으로는 예수, 그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 이름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저들의 죄를, 자기 죄를, 저들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라든지 또 여호수아라든지 그들의 역할과 기록 속에는 예수님의 장차 그림이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감추어져 있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좀 볼까요? 1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한두 번쯤 들어보기는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왕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우시야, 두 번째는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어느 나라 왕이 됐죠? 그럼 지금까지 열거된 이 서너 명의 왕들은 전부 어디 쪽 왕이란 뜻입니까? 유다 왕이란 뜻이에요, 유다 왕. 자, 그런데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자, 이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 있었던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국가였어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때 초대왕이 누굽니까? 초대왕 사울이죠. 예, 원래 이스라엘은 왕 제도가 필요 없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요구를 해요. 우리도 좀 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 제도 같은 게 있으면 좀 분명하게 우리가 잘 살겠고 또 그의 통치미 돼서 나라가 더 부강하여 질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 번 졸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았지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왕 제도를 허락했어요. 그때 최초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얼마 있지 않아서 폐위가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줬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이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지혜도 많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 시대만큼 모든 게 넉넉하고 부강했던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올 때 전부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뭐를 끌고 오죠? 우상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계기가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만 많은 여인들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라의 붕괴음이 들려요. 나라가 갈라질 조짐이 생기더니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나라를 갈라가지게 됩니다. 이때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또 나머지 대다수의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는 두 조각이 나요.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지금 이 호세아는 그 이후예요. 그래서 앞에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어느 쪽 왕인가 하면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자, 그런데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디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죠?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예, 책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 글을 쓰는데 남쪽 왕을 먼저 썼습니까? 북쪽 왕을 먼저 썼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호세아는 어느 쪽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아마 남쪽 왕을 먼저 쓴 것으로 봐서 호세아는 남쪽 유다 쪽의 선지자였을 것이다. 왜? 남쪽 왕의 이름을 먼저 열고 했으니까. 근데 반대입니다. 호세아는 뜻밖에도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어쩌자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을 먼저 쓰지 않고 남쪽 왕들의 이름을 먼저 쭉 그것도 여러 명을 걸쳐서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냐, 속으로.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표정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따지는 책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책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들춰지지 않으면 성경의 진짜 의도를 잘 모르게 돼요. 이거는 결국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신학 사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순서예요. 왜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먼저 쓰지 않고 남쪽 유다 지파 그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먼저 썼을까? 그의 신학 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메시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도록 돼 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호세아가 유다 지파의 즉 유다의 왕들을 먼저 열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바로 그는 북쪽에 몸을 두고 있었어도 누구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중요한 신학 사상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몸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맞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호세아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호세아는 비록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그는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었어요? 남유다에 오실 메시아의 왕권, 메시아의 통치에 그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지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 중요한 신학적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보십시다. 성경을.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이 순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정통성 문제를 슬쩍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 누구로 나오죠? 여로보암으로 등장을 해요. 또 앞을 보십시다. 근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2세라 그랬어요. 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한하게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다는 거의 정변이 없었어요. 그만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혁명도 없었고 피비린내 역사도 드물었어요. 어쩌다가 가끔 이상한 왕들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을 한두 번쯤 힘들게 한 적은 있어도 거의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권교체도 순리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늘 피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바뀝니다. 보복이 일어나고 음모가 일어나고. 근데 그중에 그래도 괜찮았던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변 속에서 수많은 혁명, 피해 역사를 겪어내면서도 가장 그래도 백성들 속에 태평성대를 보장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여로보암 치하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부엘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 한번 이 부엘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인물인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름 석자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당한 명문가의 출신이 아니라 송태근이처럼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무명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이 부엘이는 잠깐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문헌에는 전해지는데 그것도 별로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성경에는 호세아의 아버지로서 이름 석자 딱 한번 등장하는 것 외에는 별로 남겨놓은 일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그만큼 초라한 집안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출신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어느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나라가 가장 흥황하여 있을 때 GNP가 제일 세게 올라가고 모든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자, 이제 거의 어떤 그림이 역사 속에서 서서히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는가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처절할 때 호세아가 등장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등장했어요. 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역사 속에 호세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불러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말하자면 강아지판을 쳤을까요? 예?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개판을 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GNP 2만 불, 4만 불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축구 배고프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절실함도 절박함도 사모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누리게 된 이 모든 부요가 우상이, 바알이, 가나안의 그런 수많은 신상들이 우리에게 준 은총이고 부요인 줄로 말하자면 부강기로 치자면 바람이 나버렸어요. 바람이 났다고요. 그리고는 내 실력으로 내가 벌었고 내가 결국은 이 결과물을 내 땀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방자함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한때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풍년이 드니까 풍년된 농부들의 곡식을 가지고 뭐 만들어 먹었죠? 쌀 막걸리 만들어 먹었어요. 그거 소비한다고. 그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절에 그런 풍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외도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바람이 난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호세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삶에는 풍요한 삶이 왔지만 영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영적인 위기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역사 속에 내세우셔서 이제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를 지금부터 보십시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했던 오로지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자기들의 풍요를 구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을 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착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만큼 호세아는 시대 속에 아픈 역할을 맡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직책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창기와 같은 아내가 있다는 것은 사역의 보탬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짐 되는 정도가 아니죠. 예? 쉽게 얘기하면 조금 리얼한 이해를 위해서 목사에게 창녀에게 가서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봐서 이건 하나의 이스라엘 속에 내려오는 설화다 이렇게 규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3절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누구를 맞이하죠? 호세의 아내, 창기와 같은 아내, 고메를 맞이합니다. 근데 누구의 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디블라임. 자, 이런 실명들이 거론이 됩니다.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호세아에게 역사의 아픈 역할을 맡기면서 실제했던 사건입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거기 도량형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그가 다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고멜이 낳은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정확한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도량형들의 용어가 이제 후에 등장을 합니다. 도량형이라는 건 뭐죠? 수치 이런 것들이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전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호세아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외도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실제적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호세아가 그 고멜에게, 창기 같은 고멜에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고멜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멜. 영어로 말하면 the end라는 뜻이에요. 끝장. 끝. 참 이름 하나 무시무시하죠? 끝. 가망이 없는, 종말, 심판. 이런 여러 가지 암시적 영적인 의미가 내포된 이름이에요. 끝. 끝난 여인. 누굴 말할까요?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난 인생들이었어요.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나 여지가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란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토해낸 이 땅의 세 자녀의 생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예, 첫째 자녀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스루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그 회복을 위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은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장차 나라의 국호가 되죠. 국호. 하나님을 이겨먹은 존재.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이런 뜻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찢어서 흩어버린다. 찢어서 흩어버린다. 동시에, 그리고 나서 내가 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갈갈이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는데 그 흩어버림을 당한 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곳을 심는 작업을 얘기해요. 새로운 곳을 심기 전에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흩어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장난 여인을 통해 낳은 첫 번째 자녀 이름이 이스루엘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위험을 그대로 갈파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장차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전부 이방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찢겨지듯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뭘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견고히 신기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늘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지만 한 번도 심판으로 끝이 났던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픈 방법을 사용해서 하세요. 애들이 공부하고 싫다 그러면 그래 하지마, 하지마. 숙제 있는데요. 그래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있나요? 어쩌다 정신 나간 부모들이 그렇게 애들을 키우지? 애들을 키울 때는 조금은 가혹하게, 혹독하게, 삼엄하게 키우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라면. 근데 그 사랑이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죠. 육신의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아픈 역사의 실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끝장난 여인을 향해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선지자에겐 그 역할이 얼마나 사역에 큰 짐이었겠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이 되어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어떤 신부였어요? 쪽난 신부였어요. 끝장난 신부였어요. 누구처럼? 고멜처럼. 고멜처럼. 그래서 우리가 온 인생을 통해서 토해내고 쏟아냈던 삶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삶이었어요. 찢겨서 버림을 당하고, 근데 그것이 끝인가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아주 발가벗겨 놓습니다. 처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다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우리가 그거 겪잖아요. 불쑥불쑥 잊을만 하면 쑤시도록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삼일 공동체를,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 아픔과 그 모멸과 그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과연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손해보시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자녀를 낳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앞을 보세요. 둘째 딸 이름이 뭡니까? 로루아마. 로루아마. 자, 앞을 보십시오. 히브리 말에 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영어에 no. 부정사예요. no. 아니다. 그 말이에요. 루아마. 루아마가 뭐냐면, 사랑하다. 루하마. 사랑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 너 사랑하지 않을래. 이제 그만할래. 여기서 끝내자. 그런 의미의 둘째 딸을 고멜을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어떤 때는 너무 인생이 혹독해서 그런 아픔으로 맞닥뜨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로, 루하마. 그리고 또 세 번째 성경을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은 뭐예요?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my people. 나의 백성, 그 뜻이에요. 나의 백성.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으면 뭐가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세 자녀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계약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여러분, 한 군데 찾으십시다. 출애굽기 6장.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전체 시작. 자, 이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고역을 끝내게 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를 건네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바로 이 중요한 약속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맺어요. 계약을 해요. 근데 이 계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베리트라는 말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계약이에요. 왜? 인생은 그 계약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그 계약의 성격 자체가 쌍방의 능력이 엇비슷할 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쌍방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런 자원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혼자 계약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누구를 걸고? 홍해를 건널 때, 건너기 전 마지막 날 밤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집집마다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패스 오버 돼요. 그래서 그게 한자로는 유월이 됩니다. 죽음이 면해지고 죽음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유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걸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약을 누가 파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파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호세아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키우다가 너무 아이들한테 섭섭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속마음이 아니지만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호족 파자. 그걸 진심으로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응? 끝내! 부부끼리는 진짜 진심으로 끝내고 싶어서 끝내 그럴 수 있지만 자식과 부모 간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간에는 빈말이지 전부 다. 이게 진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빈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 너 사랑 안 해! 더 이상 너의 하나님 안 할 거야! 네 예배 안 할 거야! 이 말 속에는 말이 갖는 어감을 봐야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분노하시고 화가 나 있고 동시에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사랑하기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질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호세아서로 다시 가서. 자, 호세아서로 다시 갑니다. 1절,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자세요. 신학적으로 걸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겐 적어도 그분은 약자예요. 우리를 못 버리세요.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는 약자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못 버리세요. 화가 나서 내 백성 아니야! 사랑 안 해! 분노는 터뜨려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볼까요? 자,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2절 2장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방금 로암미인데 방금 로암미라 그러셔놓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암미라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다 그 말하느냐? 내 백성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 뜻이죠. 그런데 앞에는 화가 나셔서 뭐라고 붙였어요? 전부 다 로 암미 루 로 루하마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회복을 호세아 예수. 아멘. 호세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역사 속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은 뭐냐? 믿습니다. 자기 의지를 강화시키고 의지를 드러내고 눈을 시퍼렇게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거 알면 신앙이 감격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첫 번째가 그분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인가? 그게 호세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거라고요. 이것이 호세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예수 붙잡고 호세아 예수로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한 주간도 감격으로 굴복하여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이 깊이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그 사랑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어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인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깊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미 출발해 있는 우리 캄보디아 팀들 수도권 군선교 모든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이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에 또 승리할 삶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의 일터와 결혼과 또 태중의 생명